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보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위기의 때가 되면은 사람이 조금 패닉하기 쉽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거기에 신경 쓰게 되고 잠 못 이루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도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기였던 그 십자가, 온 인류의 운명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주님은 준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말 볼품없는 작은 곳이지만 그 기도의 현장에서 인류의 운명이 바뀝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십자가를 받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그 피나는 기도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주님께서는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거 구경하라고 데리고 가신 거 아닙니다. 너무도 큰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들로 함께 옆에 좀 있어달라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앉아서 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깨어서 내 기도를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같이 옆에서 협력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 남모르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는 기도의 체인을,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중보를 요청해서 합심해서 기도의 파워를 모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이게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모을 때 마귀가 떠날 것이고 새로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 성화를 보면은 주님의 얼굴이 환한 하늘빛으로 밝혀지신 아주 핸섬한 예수님의 표정이 나오지만 사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댔으면은 땅 먼지가 흙먼지가 얼굴에 다 뒤집어 쓰는데 또 땀이 피같이 흘렀으니까 땀과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피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어깨 위에 지워진 영적인 중압감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선을 집중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처절한 땅의 얼굴을 부비는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기도란 정말 절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고상하게 한가하게 휘파람 불면서 기도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라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뭐 일촉즉발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이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한가하고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부비며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조용한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영혼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이 캄캄한 역사 속에 새로운 돌파구를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액기스죠. 여기서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잔은 물론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겁이 많으신가 순교자들도 죽음을 당당하게 당했는데 그러나 순교자들이 죽음을 당당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매맞음과 수치를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받고 싶지 않았던 그 쓴 잔은 십자가로 인해서 하늘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늘아버지와 분리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아버지와 간격을 만드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쉽게 십자가 지신 게 아닌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순환절이 오면 너무나 덤덤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온 마음을 부수뜨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끝에 온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나약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영어성경에 보니까 If it is possible, 하나님의 뜻이 허락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십자가 없이 이렇게 탈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러나 그때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지 않으면 그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얼굴들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얼굴들을 보시면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설득돼서 나와야 합니다. 철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었다고 막 의기양양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 15년을 더 살았다고 하나님의 억지로 졸랐고 했지만 그렇게 된 것이 또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 15년 더 살 동안에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고난을 많이, 그 재앙의 씨가 그때 많이 뿌려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박해서 억지로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돕는 것이 그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외부의 적은 우리가 노력하면 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에 있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에고는 굉장히 싸우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자아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드러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딱 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공은 이루고 나서도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자아와의 싸움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막상 눈앞에 닥치니까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컴플레인 한 적이 없어요. 뭐 5천명을 먹이시고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뭐 컴플레인 한 적 없습니까? 주님, 하나님 왜 저는 연휴도 없습니까? 오버타임도 못 받고 저는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말 주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역도 어떤 힘든 일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만은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애지간한 것들은 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잘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이 오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할수록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지, 사역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요 금방 시험 들어요. 교회를 하면서 시험 들고 불만이 많아지고 공격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기도로 이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내 안의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그 가시나무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자아가 너무나 충만해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뜻 위로 하나님의 뜻이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하면 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흙탕물 같은 내 생각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맑은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뜻이 덮이는 거예요. 컴퓨터로 새 프로그램 갈 때 포맷해버린다 그러죠. 옛날 있던 데이터를 갖다 다 포맷해버리고 포맷 함부로 하면 안 돼. 다 포맷해버리고 새 걸로 덮이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 완전히 포맷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내 뜻이 많아서 씩씩거렸는데 반드시 이 뜻을 관철시키고 말 거야 라고 씩씩거리면서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성령의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씩씩거리던 게 다 가라앉아버렸어. 내 메뉴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써주신 새로운 메뉴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러 들어갈 때 꼭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해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해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금방 순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가셔가지고 우리 겟세마네 동산 기도해 보시면 42절, 44절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가시잖아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두 번, 세 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예수님도 세 번째 기도하고 나셔야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꿇어 엎드려서 기도의 무릎을 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40절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니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딱 첫 번째 텀 기도가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잘 몰랐어요.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겟세마네 기도 현장으로 데려가셨겠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도 너무나 힘들고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약하고 철모르는 제자들이 남아 함께 기도하는 바위 옆까지 데려가셨던 거예요. 옆에 함께 있으면서 미약한 기도로 남아 조금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였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제자들은 암만 예수님이 힘드셔도 자기들 잘 시간 되면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말아요.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중요한 기도를 한다 그래도 우리 잘 시간 되면 다 자요. 밥 먹을 거 다 먹고요. 놀 거 다 놀면서 기도한다. 왜 금식 기도가 파워풀하냐면요. 밥 먹을 수 있는 걸 안 먹고 잘 수 있는 거 안 자면서 육체를 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자고 말았어. 제자들도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예수님은 점점 심각하시고 그렇지만 제자들도 같이 걱정을 하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인간적인 근심은 자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근심을 한 사람은 자지 않습니다. 41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참 주님이 그래도 고마우세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걸 보고 마음에는 자고 싶지 않았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뭐 마음으로 원하기 뭘 또 원했겠어요.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결론, 육체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다른 거 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온 힘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고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김치가 된 몸으로 마지막에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에 프레시한 에너지로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옆에서 도왔다고 했죠. 여러분이 성령의 기도를 하면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의 기도가 확 달라졌잖아요.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감옥 문을 열어 제끼는 성령의 파워가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를 이제 제자들도 체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인간적인 기도에서 성령의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기도가 확 달라져요.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요. 41절을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상관없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험이지만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시험입니다. 치명적인 덫입니다. 제자들은 그들 앞에 지금까지 그들이 알던 가장 커다란 시험이 임박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겨야 할 시험은 십자가를 도피하지 않고 지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이겨야 될 시험은 그 십자가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 앞에서 이제 곧 그 본색을 드러내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한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바닥을 드러내는가죠. 기도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거 딱 보고 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그 다음 행동이 어떨 것인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보면 그 다음 답이 영적으로 뻔히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의 교회는 그냥 답이 뻔히 나와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키우는 자녀는 걔가 어떻게 될지 답이 뻔히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사역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답이 뻔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꼭 나쁜 일을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시험에 들기 때문이고 시험에 드는 까닭은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집어넣는 바이러스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집어넣는 바이러스예요. 영성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올인하지 못하게 하고 평소에는 괜찮다고 결정적인 때는 도망가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로 끝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상적인 요소들을 섞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다가 시험드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터프해도 마귀의 밥입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면 질수록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교회에 맡은 직분이 더 높아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시험에 들면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영적인 능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특히 십자가 사건처럼 여러분 인생에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다가온다. 눈을 부릅뜨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주 작은 일로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겨내는 확실한 예방주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곳곳을 기도로 발라놓으셔야 돼요. 공간을. 그래야지 이 물이 새어들지 사탄의 물이 새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막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저희 교회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현지 분들이 가장 선교사님들이 가장 감동받는 게 우리 중보기도 팀입니다. 많은 선교팀들이 오지만 하루 종일 방에서 사역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이 또 가장 은혜 받는 게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입니다. 불같이 예배 한 시간 전부터 기도를 하니까 이 은혜를 발라놓는 거죠. 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걸 쫙 발라놓으니까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심령에 그대로 꽂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의 막으로 항상 발라놓기를 바랍니다. 46절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승리하셨어요. 이제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어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기도했다고 십자가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가 더 성큼 다가왔지만 이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어지는 게 승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고민과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겟세마네처럼 자기 인생에 어떤 위기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 가운데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